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4절부터 6절은 얼핏 보면 굉장히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금 꼼꼼하게 성경을 읽고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가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다음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꼼꼼히 봐야 될 본문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상황에 대한 가정과 설명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런 뜻이죠. 근데 앞부분에 1절부터 3절까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불같이 앞서 나가셔서 그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시고 또 이방 민족들이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네가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고 진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 정복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네가 그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4절은 이 두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잘 봐야 돼요. 네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낸 뒤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었다.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자 그런 상황이 된 뒤에 도대체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내 공의로움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도 표현을 굉장히 세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얼핏 보면 아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불신앙적인 생각이죠. 내 공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었다. 이건 악하고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입니다. 근데 이 판단을 누가 하냐면 100% 완벽하게 세상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4절 표현을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갖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정복했다 이 생각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갖는 분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얻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얻게 되는 건 히브리인들이 가서 전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내가 전쟁에서 얻었지, 내가 노력해서 얻었지, 내가 싸움을 해서 그들을 쫓아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다. 이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 드리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 내가 공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의로워서 나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큼 열심히 헌신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탁월한 무언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내가 잘나서다.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쭉 불러보시다가 저 녀석들보다는 이 녀석들이 나은 것 같아. 이 녀석들이 상 받을 자격이 있지.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선택하고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판단인 거죠. 이걸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남들보다 더 큰 그런 귀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뒤에 역사를 보면 이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내가 공의롭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악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갖지 말라고 경고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4절 뒷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해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죄를 짓고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자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하죠.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가? 거기 원래 오랫동안 살고 있던 민족들이 쫓겨나고 진멸당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죄를 지었고요. 또 지금 히브리인들도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쫓아내시고 히브리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걸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완벽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하던 사람들은 큰 죄를 오랫동안 지었고 히브리인들은 작은 죄를 짧은 기간 동안 지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히브리인들이 더 낫지 않나 이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완벽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왜 가나안 사람들이 왜 가나안 사람이 쫓겨났는가? 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히브리인들이 왜 얻었는가?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더 마음의 경고로 삼게 되죠. 만약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히브리인들이 그 땅에 있다가 쫓겨난 히브리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똑같이 쫓겨날 것이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쫓겨나서 그런 것이지 너희가 의롭거나 너희가 대단해서가 결코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가나안 땅을 히브리인들에게 주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히브리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런 공의로움과 자격을 갖추었는가? 글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스스로 참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서 하나님께 스스로 하신 맹세를 스스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나 혹은 이스라엘이 공의롭거나 자격을 갖춰서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셨죠.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금 이 신명기 내용은 출애굽한 두 번째 세대가 받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조상, 가장 직접적인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첫 번째 세대죠.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부모 세대입니다. 그 부모 세대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범해서 결국 심판받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그 맹세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내가 공의롭거나 내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6절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여기서는 단순히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건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말씀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 건 100% 완벽하게 세상적인 마음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맞지. 그거를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건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낫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태도를 늘 가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상대성이 없는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상대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온전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이 높은 수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저 사람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괜찮은 놈입니다. 난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서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갖되 그러나 나는 괜찮은 놈입니다 라고 목을 뻣뻣이 쳐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내용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다음에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복음을 들었는가? 자격을 갖추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가? 아닙니다. 아무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을 우리가 요구받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막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는 부름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격이 없지만 불러주셨고 그 이후에 합당하게 살라고 이것저것 직분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건 나는 자격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고백을 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높아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도 나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에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되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누구보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려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왜 은혜를 받게 된 것인지를 잘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늘 결심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이로 인해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바울이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이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갈망하며 이 모든 일들을 늘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